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미국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텔 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은 세계의 위대한 종교의 심장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한 곳의 심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난 70년간 이스라엘인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유대인과 무슬림, 기독교인, 그리고 모든 종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국가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둘 다 동의할 수 있는 평화협정 촉진을 돕기 위한 헌신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을 통해 평화협정 구축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아랍 국가들은 일제히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장치정부 수반은 5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예루살렘 수도 인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레스타인은 5일부터 4일간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항의하는 저항운동과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도 미 대사관을 옮기는 것은 전 세계 무슬림을 자극하는 위험한 도발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평양 방문 이틀째인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6일 박명국 외무성 부상을 면담했습니다. 펠트먼 사무차장과 박 부상이 이날 면담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면담에서 조선과 유엔 사무국 사이의 협력과 조선에 대한 유엔 기구들의 협조 등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고 전했습니다. 면담에 앞서 박 부상은 펠트먼 사무차장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길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펠트먼 사무차장은 오는 8일까지 나흘 동안의 방북 기간 중 리용호 외무상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유엔의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북한을 방문한 건 7년 만에 처음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의 건강 악화는 표적 공격에 따른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6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미국이 쿠바 당국에게 관련 수사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틸러슨 장관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의료 기록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쿠바와 일부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해자가 공격의 효과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AP통신은 6일 의료진이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다 궤질환을 겪고 돌아온 직원들을 정밀 검사한 결과 이들에게서 뇌 이상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24명은 지난해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청력 손실과 뇌 손상, 두통 등을 겪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한국 공군의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한반도 상공에 6일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한 대가 전개됐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미한 연합공중전력이 오늘 괌 앤더슨 기지에서 이륙한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와 함께 가상 무장투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에 강력히 대응할 역량을 증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B-1B 랜서는 이날 한반도 상공에서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와 함께 폭격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4일 시작된 미국과 한국 공군의 연례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의 일환입니다. 오는 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훈련에는 주한 미 7공군, 주일미군 소속 항공기와 한국공군기 등 항공기 230여 대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선수들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영매체 RIA는 6일 러시아 중부지역 니지니노 부고로드의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는 어떤 봉쇄도 선언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 선수들이 원할 경우 개인 자격으로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7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재래식 역량과 핵 역량을 총동원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이미 사용 의지를 내포한 만큼 임박한 위협으로 봐야 한다고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재 주한미군의 가족을 한국에서 출국하게 하거나 가족 동반 근무제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5도, 낮 기온은 1도입니다. 해상은 흐린 가운데 서해는 오후 한때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서해는 0.5에서 3m입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 내에서 대북 선제 공격론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역량으로 북한의 위협에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며 북한이 핵 개발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재래식 무기 역량과 핵 역량을 총동원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s top priority remains protecting the homeland, U.S. territories and our allies against North Korean aggression.
캐티 나이던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5일 미국이 북한의 미본토 타격 역량을 부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선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DOE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부터 미 본토와 미국령 그리고 미 동맹국들을 보호하는 것이 미 대통령의 최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결코 핵무장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지난 3일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은 같은 날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진전됨에 따라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주한미군 가족들의 철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애덤 세베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보기 원하지만 지금은 대화할 시기가 명백히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While we still want to see a peaceful diplomatic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threat, now is clearly not the time for talks.
대신 북한 정권이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는 데 따른 비용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덤 세베니는 또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언급한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인식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원하지만 북한은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교적 평화적 수단을 여전히 선호한다는 미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As the Secretary said, diplomatic options remain viable and open.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finding a peaceful path to the nuclearization.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말처럼 외교 옵션은 여전히 실행 가능하고 열려 있으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이르는 평화적인 길을 찾고 북한의 호전적 행동을 끝내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애덤 세베니는 북한이 4일부터 시작된 미한 공중훈련을 강하게 비난한 데 대해 미국과 미국의 영내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은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훈련을 실시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 2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한 훈련이 핵선제 공격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핵전쟁의 북소리가 어디에서 울려나오고 있는가를 똑바로 가려보고 조선반도와 나아가서 세계 평화의 파괴자 교란자인 미국의 전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또 노동신문을 통해서도 연합공중훈련이 북한에 대한 공공연한 전면 도전이라며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는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애덤 세베니는 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어떤 미한 훈련도 미군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동맹국과의 조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이미 사용 의지를 내포한 만큼 임박한 위협으로 봐야 한다고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운반 수단의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인데요.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자체를 미국에 대한 임박한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I think Kim Jong-un has said that he plans to use those nuclear weapons against the United States. So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드너 의원은 5일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의 대북 선제 공격을 가능케 하는 임박한 위협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묻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정은이 미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의지를 밝힌 만큼 운반 역량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핵무기 보유 자체가 곧 사용 위협을 뜻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와 운반 수단 개발 모두 미국에 대한 임박한 위협이라며 둘 다 미국 국가 안보에 대단히 심각한 우려라고 강조했습니다.
Well, I think there is an imminent threat both in the development of nuclear program as well as a delivery vehicle.
특히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 석 달 남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북한이 미 본토로 운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핵무기를 갖는 것이 어떤 잠재력을 갖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어느 때라도 매우 중대한 레드라인, 즉 금지선으로 여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도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미 고위 당국자들의 이딴 발언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But look, I think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but what we have to do is make sure that we are exercising and utilizing every inch of diplomatic and economic runway before any other options.
가드너 의원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지만 다른 옵션을 고려하기 전에 반드시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속속들이 행사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소련제일 가능성이 있으며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을 수 있다고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가 밝혔습니다. 실러 박사는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한 번에 성공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북한의 ICBM 역량은 미국, 러시아,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BOA가 준비한 북한 ICBM 분석 인터뷰 시리즈 오늘은 세 번째 순서인데요. 실러 박사를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은 과거와 어떤 점에서 달라졌습니까?
It was a kind of a surprise to see something that big being launched in North Korea.
우선 북한에서 이렇게 큰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지난 7월에 발사된 미사일보다 두 배 가까이 컸으니까요. 북한이 지난 7월에 ICBM 혹은 최소한 북한이 ICBM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을 쏜 지 넉 달 만에 전혀 다른 미사일을 쏜 게 놀랍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미사일로 보시는 거군요.
Yeah, it seems that this missile uses the same engine.
미사일 엔진은 지난 7월에 발사된 미사일과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엔진이 소련식 엔진일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소련식 엔진은 두 개의 로켓 연소실, 두 개의 노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발사된 미사일은 한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두 개를 하나로 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가설은 북한이 소련 것과 비슷한 자신들만의 엔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화성 15형의 큰 로켓과 두 개의 노즐을 본 결과 소련에서 제작한 ICBM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련제 미사일의 청사진을 갖고 있다는 건가요?
We don't know that for sure. It looks exactly like the one that we know from 1960 Soviet.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사일은 1960년대 이 소련제 미사일과 똑같습니다. 아직 화성 15형이 어디서 만들어졌고 어디에 기초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미사일 기술만을 근거로 모방할 수 있는 건가요?
Well, this is also something where experts are actually arguing about. The general hypothesis.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 어떤 물건을 보기만 해도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북한이 1980년대 스커드 미사일을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스커드는 모두 소련제 미사일이었는데요. 이를 만든 뒤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청사진이나 원본을 갖고 있으면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제작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공정에 필요한 기계류를 갖추고 있는 게 필수적이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로켓이나 자동차,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해와 경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엔지니어로서의 경험에 비춰볼 때 저는 청사진만 가지고 이런 걸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어디선가 도움을 받았을 것이란 얘기죠. 북한이 자력으로 이런 미사일을 만들었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Well, I did not have a chance to make detailed calculations yet, unfortunately.
정확한 계산을 해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 미사일의 크기나 성능을 봤을 땐 주목할 만한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목할 만한 크기라는 건 500kg에서 1톤 정도를 뜻하는데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지난 7월 발사한 것보다 성능이 좋아졌습니다. 저는 미국 대부분 지역에 도달할 역량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미사일 시험 발사에는 작은 탄두가 사용돼 높은 고도를 비행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Yeah, well, I think it has been a kind of a misunderstanding because
미사일의 최고 고도 수치가 사진보다 먼저 공개가 돼서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지난 7월에 발사한 작은 ICBM인 화성 14형에 작은 탄두를 장착해 시험 발사를 했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사진이 공개됐고 대형 미사일이라는 게 알려졌죠. 큰 미사일은 제법 무거운 탄두를 싣고 그 정도 고도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작은 탄두와 관련된 논쟁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가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동의하십니까?
From what I've heard and seen, it was a successful test all over.
제가 보고 들은 것에 따르면 이번 실험은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점은 새로운 로켓의 경우는 처음 시험 발사를 할 때 실패한다는 겁니다. 우주 발사선을 비롯한 로켓 중에 처음 시도에 성공한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북한은 지난 7월 화성 14형도 한 번에 성공하고 11월에 화성 15형도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두 개의 전혀 다른 로켓을 처음 시도에 모두 성공시킨 거죠. 게다가 이번 발사는 최적화된 환경에서 이뤄지지도 않았습니다. 새벽 2시 45분에 시험 발사를 했는데 한 번도 시험해보지 않은 로켓을 이런 식으로 시도하진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새벽에 시험 발사를 하는 게 훨씬 어렵다는 지적으로 들리네요.
You could imagine building a new car and the first thing you do when it comes
자동차를 새로 만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공장에서 시제품이 나오면 운전하기 전에 24시간 동안 가동해 보는 게 상식이죠. 최적화된 상황에서 작동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로켓의 경우는 이 최적화된 상황에서도 폭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어려운 것에 먼저 도전하고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밤에 발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의 ICBM 기술을 어떤 나라 역량에 비기시겠습니까?
It's the US, it's the Soviet, it's the Russians, it's China.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그리고 아마 인도 정도일 겁니다. 인도도 개발하는 과정이지만 북한과 비교했을 땐 아직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북한의 ICBM은 전 세계에서 3위나 4위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상위권이죠. 지난 7월 시험 발사와 비교해 순위가 더 올라갔습니다.
북한이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Yeah, I think it's not so hard to build. It is hard to build a re-entry vehicle.
매우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대기권에 안전하게 진입하는 재진입체를 만드는 게 어렵긴 하지만 이 정도 크기의 ICBM을 만들 수 있다면 재진입체를 만들 역량이 있다는데 의문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탄두에 실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를 대기권에 재진입시킬 역량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게 어렵지 이 재진입체 기술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재진입체 기술에 대해 논의할 게 아니라 북한이 얼마나 많은 로켓을 가졌는지에 대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ICBM 역량을 갖추기 위해 어떤 장벽을 넘어야 합니까?
It depends what they want. They want to fight a war with the US.
북한이 무엇을 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과의 전쟁을 원한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죠. 하지만 자신들이 위험한 국가라는 인상을 주고 또 억제력을 갖추려고 했다면 이미 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북한이 이동식 발사 차량을 직접 만들 수 있다고 보시나요?
No, I think it's also kind of weird that we are discussing trucks.
커다란 ICBM과 운송 차량을 같이 논의한다는 게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을 탑재한 ICBM을 만들 수 있다는데 모두 동의합니다. 트럭을 만드는 건 핵을 탑재한 ICBM을 만드는 것보다 쉬울 겁니다.
미국이 북한의 ICBM을 요격할 수 있을까요?
Well, if it is a single attack, a single ICBM, we have the number.
ICBM 한 발이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 실험 결과가 있는데 이 알래스카에 있는 미사일 요격 체계의 성공률은 50% 정도입니다. 제 생각엔 미국에 배출된 44기의 요격 체계가 이 북한 ICBM 한 발에서 세 발은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ICBM 세 발 이상을 발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Yeah, it would get dangerous if they launch something like say 10.
북한이 10발 정도를 쏜다면 위험해질 겁니다. 북한 미사일이 제대로 작동할지 여부가 관건인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급의 미사일 성공률은 100%가 안 됩니다. 북한 미사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미국이 요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확률과 통계의 문제죠.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커스 실러 박사로부터 북한의 ICBM 역량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내일은 미국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와의 인터뷰 전해드리겠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강력한 대북 압박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제 제재로 비핵화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현재 행보를 바꿀 때까지 경제적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economic pressure will continue until either North Korea reverses its course. Certainly to encourage talks to get underway to do so.
틸러슨 장관은 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와의 양자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 정권에 그들이 추진해온 핵무기 프로그램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모두가 한반도 비핵화를 중요한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유럽 동맹들의 단호한 입장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ppreciate the resolute stance of our European allies to send a message to the regime in North Korea.
틸러슨 장관은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국제안보를 묵살하는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의 국제적 압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북한의 핵실험장이 위치한 함경북도 길주에서 5일 또다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월 6차 핵실험 이후 이것이 다섯 번째 자연지진인데요. 일부에서는 북한이 앞으로 길주의 핵실험장을 다시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이 이야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네.
이 북한의 6차 핵실험 9월 3일이었으니까 석 달이 지났는데 이 사이에서 길주에서 다섯 차례 지진이 발생한 거죠?
예. 이 첫 번째 지진은 9월 23일 발생했는데요. 이날 불과 몇 시간 간격으로 1차와 2차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어 10월 3일에 3차, 12월 2일 4차, 그리고 5일 다섯 번째 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예.
지진은 모두 길주의 핵실험장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 발생했고 규모는 2.5 안팎이었습니다.
네, 핵실험의 여파로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는 게 흔히 있는 일일까요?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례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핵폭발로 인한 진동이 집안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면서 지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미국이 핵실험을 실시했던 네바다주와 옛 소련의 핵실험장으로 사용됐던 카자흐스탄에서도 같은 현상이 있었는데요.
예.
이 공통적인 특징은 지진의 규모가 매우 작고 발생 지역은 핵실험장 인근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예.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은 모두 길주에서 이루어졌는데요. 핵폭발의 여파로 핵실험장에 있는 만탑산의 안반 구조가 변경됐다 이런 분석이 있었죠?
예, 지금까지 실시된 6차례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의 규모는 모두 4.3을 넘었습니다.
예.
특히 6차 핵실험은 규모 6.3의 강진으로 중국과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석으로 된 만탑산의 돌이 깨지고 깨진 돌덩이와 흙들이 무너져 내린 것이 위성 사진을 통해 관측됐습니다.
예.
이 전문가들은 당연히 지형에도 변화가 생겼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 또 일부에서는 6차 핵실험의 여파로 지하 갱도가 무너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던데요.
예, 실제로 일본 언론이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지하 갱도가 붕괴돼서 적어도 200명이 숨졌다는 내용인데요.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네.
일부에서는 반복되는 핵실험으로 암석 등이 깨지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이른바 만탑산 피로 증후군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북한이 만약에 이 갱도에서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그동안의 핵실험은 1차 때를 빼고는 모두 2번 갱도 북쪽에서 실시됐는데요.
예.
같은 장소에서는 더 이상 핵실험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이 한국의 기상청은 만탑산 지하에 60에서 100m의 공동이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방사성 물질이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 목적으로 현재 위치에서 새로운 갱도 작업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핵실험장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 피폭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도 미국 NBC 방송이 한국에 거주하는 길주 출신 탈북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예.
이들 가운데는 자신이 직접 이유 없는 통증을 겪고 있다고 밝힌 사람이 있었고요. 주변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고 이웃 주민들이 계속 장애아를 출산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증언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북한 당국은 뭐 핵실험을 할 때마다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죠.
예. 북한은 줄곧 방사성 물질 누출이 전혀 없었고 주변 생태 환경에도 아무런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하지만 방사능이 외부 대기로 누출되지 않더라도 핵실험장 인근의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사능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피해는 심각하고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탈모와 불임에서 혈액, 위와 대장, 뇌와 척수 손상, 그리고 갑상선암 등 각종 암이 유발되는 건 물론이고
예.
유전자 돌연변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이 한국 정부는 최근 길주군 출신 탈북자 3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피폭검사를 했는데요.
예.
이달 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북한 핵실험장 인근에서 계속되고 있는 이 지진의 이유 그리고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최근 국무부가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차단 조치를 새로운 제재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제재 선박을 불법 활동에 이용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을 해상에서 저지하고 수색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해상에서 공공연히 이뤄져온 북한 선박의 의심스러운 활동 때문에 제기됐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공해상을 자유롭게 운항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돼 왔습니다. 이런 불법 활동의 중심에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가 있습니다. AIS는 선박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현 위치 정보와 함께 선박의 목적지를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선박의 출발지는 물론 도착지 정보도 관련 기구에 보고됩니다. 국제해사기구는 국제수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이 AIS를 상시 켜둔 상태로 운항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해적 출몰이 빈번한 지역을 운항할 때 등 부득이한 경우엔 AIS를 끄는 것을 허용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북한 선박들은 이런 부득이한 상황과 관계없이 AIS를 끈 채로 운항한다는 의혹이 자주 일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쿠바에서 선적한 무기 등을 싣고 운항하다 파나마에서 억류됐던 청천강호를 비롯해 AIS를 끄고 운항을 하다 국제사회에 적발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3월 안보리가 북한 선박 31척을 제재했을 땐 이들 선박들이 AIS 신호를 바탕으로 표기되는 실시간 지도에서 일제히 사라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북한 선박들이 AIS를 끄고 있다는 정황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합니다. 또 최근 미 재무부는 북한 선박인 예성강호가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맞댄 상태에서 화물을 옮기는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9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는
선박 간 환적을 금지하고 있어 리해성강호의 행위는 안보리결의 위반입니다. 아울러 리해성강호는 탱커, 즉 유조선으로 현재 약 20척의 북한 유조선들이 7월을 전후해 일제히 운항을 멈춘 것으로 최근 BO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선박들이 단순히 AIS를 끈 것이라면 여전히 운항을 하고 있다고 해도 국제사회는 이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이 같은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ships could have turned off their trackers. They've done this in the past. So it'll be nothing new.
북한 선박들이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AIS를 끄고 운항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등 일부 나라들이 북한 선박을 포함한 제재 선박들의 불법 행위 근절에 소극적이었다는 점도 해상 차단 방안을 촉발시킨 계기로 분석됩니다. BOA는 최근 중국 근해에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선박 두 척을 발견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문제의 선박인 페트렐 8호와 하오판 6호는 각각 지난 10월과 11월 중국의 항구에서 멀지 않은 지점을 일주일 넘게 맴돌다 어느 시점 AIS 신호가 포착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제재 선박들은 중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에 입항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회원국이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지난 10월 BOA에 제재 선박이 굳이 입항을 하지 않더라도 자산 동결 대상이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It gives the Chinese sort of a property right in the waters there. It gives them the right to
국제해양법이 각국의 영해로 인정하고 있는 12마일, 즉 19km 이내 수역에 머물고 있다면 유엔 제재에 따라 중국 정부가 몰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페트렐 8호와 하오판 6호는 모두 12마일 이내 수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북한 선박이 편의지적 방식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선적을 취득해 운영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멀쩡한 북한 선박을 아프리카나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에 등록시키면서 소위 다른 나라 선박 행세를 했던 겁니다. 또 최근 일부 북한 선박들이 다른 나라 항구 등에서 선적을 PG로 기록했지만 PG 당국은 BOA에 이들 선박들이 허위 서류를 내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뉴콤 전 분석가는 북한 선박이 AIS를 끄는 것 외에도 이름을 바꾸거나 선박의 국적 혹은 운항 회사를 바꾸는 방법을 자주 동원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이후 북한의 우방국인 몽골을 비롯해 탄자니아와 시에라리온 등이 대거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하면서 편의지적 논란은 다소 수그러든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이 동원됐던 북한 선박의 불법 활동이 미국 정부의 해상 차단과 검색 조치로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렉스 딜러슨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 비난하는 성명에서 해상 보안 강화 등 추가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헤더 노어트 대변인도 다음 날인 29일 같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So there is language that pertains to the maritime interdictions. It appears that this will be a new level of maritime interdictions, but yet some of those details are still being worked out. I don't want
이미 유엔 안보리 결의에 해상 차단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지만 새로운 수준의 해상 차단 방안을 의미한 것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노어트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9월 작성한 결의 2375호 초안에서 대북제재위원회가 지정한 화물선을 공해상에서 차단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유엔 회원국들에게 권한을 부여한다고 명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임이사국들이 최종 논의 끝에 화물선의 등록 국가가 동의할 때만 검색할 수 있고 무력 사용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수위가 크게 완화됐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가족의 출국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가족을 보호할 많은 비상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현재 주한미군의 가족을 한국에서 출국하게 하거나 가족 동반 근무제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 국방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5일 주한미군의 가족의 출국을 자발적으로든 의무적으로든 시행할 계획이 현재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북한의 위협에 따라 주한미군의 가족을 한국에 보내지 않고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면서 나왔습니다. 로건 대변인은 미국 군인과 근무자, 가족들의 대비태세와 안전 그리고 안녕이 한미동맹의 강력함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 세계에 있는 군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많은 비상계획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은 3일 북한의 도발에 따라 대북 선제 공격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히며 주한미군의 가족 동반 근무제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을 고려할 때 한국의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해 미군을 보내는 건 미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더 이상 주한미군의 가족을 한국에 보내지 않도록 국방부에 요청할 것이며 미군 가족들을 한국에서 옮겨와야 할 때라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로건 대변인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최근 밝힌 북한에 대한 해상 차단과 검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요구에 잠재적 혹은 미래의 작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호주 외교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유엔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분배 감시를 하려고 했지만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설명인데요.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호주 정부가 지원한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분배 감시와 평가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부했다고 호주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호주 외교부 대변인실은 5일 대북 인도적 지원 중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B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호주 당국자들이 유엔 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체적인 분배 감시와 평가를 위해 북한에 방북 요청을 했지만 매번 거절당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달 26일 BOA에 세계식량계획 WFP의 2016년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끝으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2015년 12월 WFP의 해당 사업에 300만 호주 달러, 미화 22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대변인실은 호주 정부가 지난 1994년부터 2015년 사이 WFP의 대북 영양 지원 사업에 제공한 금액은 9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정부가 지원한 자금은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에 영양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그동안 북한에서 분배감시 활동을 맡아온 WFP 대신 독자적인 분배감시를 시도했지만 북한 당국이 이를 번번이 거절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WFP 아시아지역사무소의 실케버 대변인은 5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공여국 각국 정부가 계획한 분배 감시 활동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WFP의 분배 감시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동참한 국가들도 앞서 BOA에 대북 지원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분배 감시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이들 나라의 분배 감시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유엔 등의 대북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북한을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캐나다 지원 프로그램의 모니터링과 후속 점검이 이뤄져 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독자적으로도 분배 감시 활동을 벌이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도 정기적으로 대북 지원 분배 감시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1년에 몇 차례 현장 점검을 하는 수준입니다. 스웨덴 외무부 산하 국제개발협력처의 수잔 미하일 지원 담당 국장은 지난 9월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보통 1년에 한두 번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분배 감시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Well, it's never enough. No, because yeah. usually when we travel, we mm-hmm. try to cover as much as we can, mm-hmm. but we will never be able to.
분배 감시를 위해 방북했을 때 가능하면 모든 사업을 둘러보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정기적으로 대북 지원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접근 요청을 거부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도 앞서 지난 2009년 북한 전역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했던 영양실태 조사를 북한 당국이 허용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WFP를 통한 대북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국제개발처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WFP가 배치하는 한국어 구사요원을 당초 합의한 수만큼 허용하지 않은 것도 식량 지원을 중단한 이유라고 밝혔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WFP가 다른 민간단체들보다 분배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 높은 수준의 방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측에 의해 현장 방문이 거절되거나 지연 또는 취소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1년 이후 대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당 국가가 얼마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지 살펴보고 지원이 필요한 다른 나라들의 사정과 비교하며 구호물자가 원래 의도대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원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내년에 북한에서 가정방문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WFP는 올해 70여 개 시군에서 최소 두 차례 이상 분배감시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예년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가 내년에 북한에서 가정방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FP 아시아지역사무소의 실케 버 대변인은 5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주민들의 필요를 더 잘 파악하기 위해 내년 초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북한 당국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들의 영양상태, 끼니수, 고기나 생선, 달걀, 콩 등의 단백질 섭취량, 그리고 식량 부족 대처 방안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FP는 또 올 한 해 이 기구의 식량 지원을 받는 74개 시군을 최소 두 번 이상 방문해 분배 감시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분배 감시 활동을 통해 이 기구의 지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취약계층에 제대로 전달되는지 등을 신중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접근이 없으면 지원도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분배 감시 장소는 임의로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국제요원이 있어 각 가정과 기관, 군, 도 당국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WFP에 따르면 북한 내 분배 감시 요원은 외국인 3명과 북한인 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 감시원이 있는지 3명으로 북한 9개도 79개 군의 분배 감시 활동을 벌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묻는 BOA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WFP가 밝힌 올해 분배 감시 횟수는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74개 시 군을 최소 2번 방문했다고 가정하면 1년에 총 148차례밖에 실시하지 못한 겁니다.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북한에서 총 226차례 분배 감시 활동을 진행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또 지난 2014년의 경우 4월부터 6월까지 총 745차례 식량 분배 감시 활동을 펼쳤었습니다. WFP는 최소 2번 이상이라는 올해 분배 감시 횟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2년 미 국무부가 구성한 대북지원감시단에 포함됐던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는 5일 BOA에 1년에 최소 두 차례 방문으로 어떻게 분배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But I think, you know, two visits, I don't see how they can really monitor it that well.
식량 지원으로 어린이들 키와 몸무게 변화 등 많은 측면을 살펴봐야 하는데 최소 두 번의 방문으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분배 감시 요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며 아마도 북한 당국이 WFP 국제 요원을 3명으로 제한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more people to monitor, the better. When they asked me to do it.
그러면서 2012년 당시 북한이 미국 정부의 분배 감시 요원도 8명으로 제한하고 한국어 구사 요원도 금지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12년 북한 핵활동 유예 조건으로 WFP를 통해 대규모 식량을 지원하기로 하고 식량 지원 분배 감시 요원을 파견하기로 계획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2.29 합의 보름 만에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4월 13일 실제로 로켓을 발사하면서 2.29 합의는 파기됐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불과 한 달 전에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북한 정권에 식량 지원을 하기 힘들다며 계획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실케버 대변인은 분배 감시 활동과 관련해 WFP가 현재 심각한 예산 부족을 겪고 있다며 조만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분배 감시를 위한 여지도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올해 2월부터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 지원을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으며 유치원 어린이 19만여 명에 대한 영양 지원도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케버 대변인은 추가 지원 중단을 막기 위해 1,425만 달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FP는 지난해 7월부터 2년 6개월 일정으로 북한 주민 170만 명을 대상으로 영양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7,650만 달러가 필요하지만 3일 현재 모금된 금액은 4,613만 달러로 목표액의 6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 수가 지난 4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주민 950만여 명은 여전히 말라리아 위험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해 북한에서 확인된 말라리아 감염자 수를 4,890명으로 집계했습니다. WHO가 최근 발표한 2017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2015년 7,010명에 비해 30% 감소한 수치입니다. 북한에서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한국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북한의 7분의 1 수준인 673명이었습니다. WHO에 따르면 북한의 말라리아 감염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2013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후 4년 연속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2년 21,850명에서 2013년 14,40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2014년에는 이보다 줄어든 1,535명, 2015년 7,010명, 2016년 4,890명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WHO는 2016년 현재 북한 주민 950만여 명이 말라리아 위험 지역에 살고 있고 1,590만여 명은 말라리아 청정 지역에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는 1970년대에 말라리아가 사라졌다가 1998년 2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지난 2001년 11만 5천여 명으로 최고치에 달한 뒤 2007년까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07년 북한을 말라리아 퇴치 전단계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말라리아 퇴치 전단계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실험실과 임상 서비스 활동, 보고 감시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말라리아 역학적 상황, 환자 관리 시스템 상태를 기준으로 국가별 말라리아 관리 단계를 통제 단계, 퇴치 전 단계, 퇴치, 재유입 방지 단계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세계기금의 지원으로 말라리아 퇴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기금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2월까지 말라리아 퇴치 사업에 미화 89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북한 현지에서 말라리아 퇴치 사업을 벌이고 있는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주민들에게 모기장을 나눠주고 각 가정에 살충제를 뿌리고 있습니다. 또 예방약과 치료약을 제공하는 것도 주요 활동의 일부입니다. 유니세프는 앞서 발표한 2017 북한 어린이와 여성 상황 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말라리아 발병률이 가장 낮은 나라 가운데 하나라며 2025년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구의 62%가 사는 6개도 2개시에서 말라리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으로 남한과 북한에서는 3일열 말라리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에 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위대한 미국인들. 정치인, 연예인, 우주인, 발명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오늘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1도, 남포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영하 1도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0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8도, 낮 기온 0도입니다. 중강 아침에는 영하 11도, 낮에는 영하 3도가 예상되고요. 이천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0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 4도. 용현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4도입니다. 개성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5도가 예상되고요.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6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8도, 낮에는 영하 6도가 예상됩니다. 청진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1도고요. 웅계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은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18도, 낮에는 영하 11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은 흐린 가운데 서해에는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서해는 0.5에서 3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2월 7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미국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텔 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은 세계의 위대한 종교의 심장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한 곳의 심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난 70년간 이스라엘인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유대인과 무슬림, 기독교인 그리고 모든 종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국가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둘 다 동의할 수 있는 평화협정 촉진을 돕기 위한 헌신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을 통해 평화협정 구축을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아랍 국가들은 일제히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5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예루살렘 수도 인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레스타인은 5일부터 4일간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항의하는 저항운동과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도 미 대사관을 옮기는 것은 전 세계 무슬림을 자극하는 위험한 도발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평양 방문 이틀째인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6일 박명국 외무성 부상을 면담했습니다. 펠트먼 사무차장과 박 부상의 이날 면담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면담에서 조선과 유엔 사무국 사이의 협력과 조선에 대한 유엔 기구들의 협조 등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고 전했습니다. 면담에 앞서 박 부상은 펠트먼 사무차장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길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펠트먼 사무차장은 오는 8일까지 나흘 동안의 방북 기간 중 리용호 외무상과 만날 예정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유엔의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북한을 방문한 건 7년 만에 처음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의 건강 악화는 표적 공격에 따른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6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미국이 쿠바 당국에게 관련 수사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틸러슨 장관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의료기록이 노출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쿠바와 일부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해자가 공격의 효과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AP통신은 6일 의료진이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다 궤질환을 겪고 돌아온 직원들을 정밀 검사한 결과 이들에게서 뇌 이상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 24명은 지난해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청력 손실과 뇌 손상, 두통 등을 겪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한국 공군의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한반도 상공에 6일 미국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 랜서 한 대가 전개됐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미한 연합공중전력이 오늘 괌 앤더슨 기지에서 이륙한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와 함께 가상 무장 투하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에 강력히 대응할 역량을 증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B-1B 랜서는 이날 한반도 상공에서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와 함께 폭격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4일 시작된 미국과 한국 공군의 연례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의 일환입니다. 오는 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훈련에는 주한미 제7공군, 주일미군 소속 항공기와 한국 항공기 등 230여 대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국 선수들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영매체 RIA는 6일 러시아 중부지역 니지니노 부그로드의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는 어떤 봉쇄도 선언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 선수들이 원할 경우 개인 자격으로 대회에 출전하는 것을 막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러시아 출전을 금지한 IOC의 결정과 관련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조작됐고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